예,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3분의 1을, 예수님의 말씀의 3분의 1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 비유를, 3분의 1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레슨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요, 복음서 세 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주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는요, 꾸며낸 우화가 아닙니다. 바로 실제 상황을 비유로서 설명해 주신 거고요. 비유라는 의미를 보면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영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도록, 영적인 것을 이해하도록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거를 믿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에 반석 위에 치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칠판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찍 와서 조금 신경 좀 썼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만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집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집이 있구나. 집을 짓는구나. 모든 세상 사람은 집을 짓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이 가리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일, 행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어떤 행위든 그것을 세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근데요, 한 사람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기초가 반석이고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가 모래라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그래서 우리가 21절로 23절까지 다시 우리가 다 같이 보면서 이 비유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잘 보십시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비유는 전 바로 이 상황을 그러므로 라는 결론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 이것만 딱 듣고는 둘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 폐지로 봤을 때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행위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언도 했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결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요, 봉사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자기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1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분의 뜻을 행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둘 다 닥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뭐라 합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들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신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예? 더 어려운 삶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쉬운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한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사실 틀린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틀린 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죠. 우리는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쉽게 그냥 꺼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힘들 때,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같이 동행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두 집을 우리가 겉으로만 보기에는 둘 다 그냥 안전해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안전한 집이 아니다라는, 한 집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지금 행위가 집이죠.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기초를, 행위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요, 바로 일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 기초가 어디 있냐. 그래서 반석 위에 둔 사람은 기초가 반석 위에 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모래인 사람은 지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행위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에 의해서 가는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구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지옥과 천국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화를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무슨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믿는 사람의 열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믿는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침례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침례에 순종하시고 교회에 회원이 되셔가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에 올라가시기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받은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뒤도서 1장 16절 펼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기초를 반석 위에 두셨다면 그거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과 행위는 열매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말로만 말하고 믿었다고 말하고 행위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 기록을 보았을 때요 오늘의 본문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산상수훈 아십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표시 필요는 없습니다. 팔복으로부터 말합니다. 팔복 그러니까 그 누구 이름 같아요. 이상하게. 팔복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긍휼을 베푸는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돼서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바로 비유가 결론으로 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바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을 보아야 됩니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장 28절로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제가 이것을 왜 강조했냐면 29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권위를 가지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요 어떤 오해 소지가 없어요. 아주 명백하고 아주 누구도 딱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의 선을 정확히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뭘로 쓰냐면 관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관용? 아니? 사람들은 오늘날 그럽니다. 관용을 써서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특히 동성애자들이 관용을 많이 쓰는데요. 받아들여야 돼. 그럽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죄라고 하셨고요. 옳고 그름을 선을 분명히 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지 않은 사람은 찔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사람들이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막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것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찔림 있는 설교보다는 오히려 낭낭한 아부성 발언만 난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스스로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를 가셔든 성경을 바르게 가리키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권위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보고 더 청중하게 청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역시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간직하고 바깥에 나가서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그분께서는요. 두 가지 이 두 사람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 차이가 분명히 크다고 선도도 그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것의 열매로 아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또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초,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이냐, 모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겉으로도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겉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남들 쉽게 판단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잘하다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고 같은 성도들이 잘하나 못하냐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떠냐 그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남들 판단하면 우리는 뭐 위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연의 임무는 판단이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삶에서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성경은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불순종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오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원리는 이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보았을 때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어리석으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림으로 봤을 때는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을 정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여러분의 나중에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를 바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썼더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써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특히 제 아내가 열정적으로 딕셔너리를 꺼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반응이 이렇게 호응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머리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10장 4절 보시면요. 거기에서 우리가 반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뭐다?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구나. 그래서 3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그러면 반석은 기초죠.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는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여러분 예. 반석은 그리스도,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바로 반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는요,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누구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
예, 믿는 사람만, 성도들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는 사람에게 전한 서신입니다. 고린도서는 바울의.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어.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네.
천국에 가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기초됨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른 기초는요, 어떤 기초?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침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뭐 여러분의 뭐 세상적인 것들 다 포함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이 되셔야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기초는 없습니다. 12, 13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 이제는 믿는 사람은 이제 배제됐어요. 이 얘기에서는. 오직 믿지 않는 사람,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배제되고,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보시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세웠고 그리고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세우면 불로서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불 그랬는데 여러분 다 봐도 불 같죠?
네.
예. 불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예. 지금 약간 보라 색깔처럼 나와가지고 분홍 색깔처럼 나서 약간 그런데 불입니다. 불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믿는 사람은 다 기초 예수님.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걸로만 가는 거니까. 그런데 보상 받고 보상이 있는 것은 바로 집으로서 아, 결정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기초는 똑같습니다. 기초 위에 세운 이 일, 아, 집이 일이구나, 행이구나, 보죠? 그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아, 기초만 예수님 세우면 구원은 받는구나. 그런데 불에 의해서 심판받고 나서 여러분의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여러분의 일이 그냥 나무건초 집은 다 탈 거 아닙니까? 불에 의해서. 타면 보상은 있는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이곳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러잖아요?
예, 예.
이게 뭐예요? 불타면.
불이 탄다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일이 나무나 건초나 집 같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것들이면 타서 없어져서 보상을 잃어버리고 금, 은, 보석은 불에도 남잖아요. 그러니까 남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보상이 잃고 없고가 차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는 칭의. 아, 요거로만 구원을 결정되는구나. 보죠? 근데 구원 받고는 성화. 아, 요거로 보상이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기, 나무나 건초나 집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예를 좀 들어주세요.
아, 이것은 말 그대로, 저도 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불로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오히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어요. 근데 전화가 옵니다. 뚜르릉 전화 받습니다. 보험회사예요. 근데 여러분의 보험이 집 보험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화재보험만 빠져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보험회사가 좀 더 올리려고 그런 건지 보험금을 좀 더 주셔야지만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화재보험. 알았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결정을 안 하고 끊었는데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연기 냄새를 맡게 된 거야. 그래서 연기 냄새로 깼는데 집이 다 불에 어떻게 돼서 불에 다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재빨리 여러분 자녀의 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꺼내서 끌고 안고 나옵니다. 근데 불에 의해서 나가는 출구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의자를 집어 던져서 창문을 깨가지고 맨발이니까 막 창문에 그 파편, 유리 파편을 막 밟아가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하게 나옵니다. 그 불 속에서. 근데요.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 생명을 구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아, 차 싶은 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불에 의해서.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불로서 받는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은 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것의 정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사랑을 잃은 사람, 그 다음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사람, 그런 뭐 고인도 같은 세상적인 사람,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일을 세울 것이고 성장하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섯 가지의 왕관은 있잖아요. 그런 왕관에 대한 것도 나중에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상을 여러분 받으시려고 하셔야지 보상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근데요, 보상을 받는 것도 큰 동기가 되는데 보상 잃는다는 것도 더 큰 동기가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10달러를 줄 테니까 너의 방을 치워라. 그러면 막 치웁니다. 막 10달러 벌어야지. 그러면 막 치웁니다. 근데 뭐 대충 치우고 막 이불도 막 이렇게 대충 이렇게 침대도 대충 하고 해서 겉보기엔 깨끗해 보여요. 그래도 아빠 나 치워서 10달러 줘. 이거와 이제 아빠가 내가 10달러 줄 테니까 방을 치워라. 근데 내가 검사해서 먼지가 하나 나오면 내가 1달러씩 깎을 거야.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애가 태도가 틀려져요. 아유 창문 틀부터 시작해서. 이건 어디에서 주로 볼 수 있냐면 군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무반 검사할 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소대장이었을 때 애들한테 야 내무반 검사한다. 내 장갑 흰 장갑 하나 낄 테니까 잘 청소해. 그러면 애들이 틀려집니다. 창틀부터 전등까지 먼지 하나 없이 열심히 닦아요. 아, 그래서 이 보상을 잃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동기가 돼요. 우리가 바른 일을 해야 되구나. 바른 행위를 가져야 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위를.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보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그분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그분의 약속. 말씀의 약속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요. 우리는 말씀의 확신으로서 우리가 성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로 25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26절 27절에는 보이면 똑같아요. 하나 틀린 것은 그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 힘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약속하셨어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요.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이 짓는 그 중에 어디 위에서 짓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분명히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시면요. 펴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냐? 세상에서 뭐가 여러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명예? 뭐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관심을 끄는 것들이 다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혼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혼을 바꿔서나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지금 당장 죽으셔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요, 구원의 확신을 교회 다니냐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항상 그럽니다. 내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바쁘기 때문에 자기 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직장, 가족, 돈,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혼을 지금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여기 주위에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지금 집을 어디에서 짓고 있어?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해? 구원의 확신 있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자기 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확신은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이것은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무엇을 뜻하냐? 구원의 확실성. 여러분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웠으면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절대 확실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종교도 있고, 감정도 있어요, 감정. 여러분. 감정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한 번 받은 것 같아. 근데 조금 요즘 뜸하니까, 받았나, 안 받았나.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한번 해야 되나. 왜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언해야 돼, 방언. 왜 우리 목사님이 그래? 그의 믿음은 바로, 교육도 될 수 있고, 바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걸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만 구원의 확신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파도 아니에요. 구원파는 뭡니까? 구원받으면 땡! 그럽니다. 여기에서 땡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땡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 받으신 분이라면 더 이상 이거보다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보상 받으시겠습니까? 이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관심은 어디 가셔야 됩니까? 또 보상 받으려면 주위 사람들한테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잃어버린 사람들. 이게 지금 금은보석이에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지상 명령을 우리가 이행을 하셔야지 이거 받습니다. 보상 받습니다. 여러분. 불로 타는 것을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천국 아나 구원 확신 받았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성에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에스겔서 3장 33장 보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럽니다. 33장 8구절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로 오 사악한 자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 두기려니와 그 피는 내가 내 손에 요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게 하였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경고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게 임무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거를 너무 우리가 어리석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을 묻는다고. 그런데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고집해요. 이런 삶을 고집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대원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요. 에스겔은 대원자예요. 또 제사장의 아들이고요. 에스겔이 활동했던 당시는요. 바벨론으로 이제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유다 백성이 잡혀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에스겔이 언제 주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활동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힌트 드릴까요? 아니 연도로.
연도로요.
네. BC 600. 답을
꾸셨네요.
주전 600년. 600년이에요. 주전 6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2600년 전이잖아요. 2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천년 왕국을 개원을 했어요.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언제 오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한 후에 7년 환난이 있는 후에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교회에는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함께 통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7년 환난 있기 전에 휴거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7년 환난한테 구원받은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통치를 받는다고는 제가 말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되면 천년 왕국이 끝날 때 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겉으로만 하고 속으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사탄이 이제 세자들을 끊고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그때 승리를 하시고.
천년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하고 교회에 있는 이제 좀 그러니까 성화된 몸이고 그런가요?
그때 제가 그들이 어떤 건지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휴가될 때 공중으로 채 올라갈 때 우리는 완벽한 몸을 완벽한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막 벽도 통과하고 그런 막 이제 사망이 없는 몸 그런 완벽한 몸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천년 왕국 때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그 7년 뒤에 환난 때 살아남은 사람들
그렇죠. 그때 구원 받은 사람 그렇죠. 왜냐
몇 명 안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될지는 제가
그러기가 정말 힘든 사람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뭐 14만 4천 명 이상 되겠죠. 왜냐면 선택된 사람들이 그들이고
민족들이 거기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 7년 뒤에 환난인데 다 구원받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직 구원받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겠죠. 천년이니까. 천년이면 천년 동안이니까.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죠. 이 사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그러겠죠. 천년이니까 자녀 참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천년 지나 보세요.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천년하고 죄가 못 들어가니까 죄가 없지. 그래서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늘려나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갈라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거기 죄도 못 들어가고 상황 뭐냐?
아
상황이 없나요?
천년의 왕국에
왜냐면 그 천년 안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렇게 길어지잖아요. 천년 왕국 때는
제가 요거 좀 끝이고 요 지금 네. 아 요거를 끝이고 그 이후에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당시 때도요 유다 백성들도요 굉장히 이렇게 포로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하였을 때예요. 이렇게 주위에 막 이렇게 나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때 이제 에스겔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심은 하나님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메시지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볼수록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조금 했다가 힘들면 불평하고, 네. 조금 하다가 안 하면 안 되면 안 돼. 그냥 그만두고. 우리의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니, 그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날,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달력은 오늘과 내일밖에 없다. 오늘은 내가 오직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고 내일은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그분 앞에 서는 날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미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신다면 여러분의 집이 어떤 집이 될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 이번 주 비유는요. 마태복음 13장 되겠습니다. 13장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난번에는 히브리서의 11장 보았습니다.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
예, 믿음의 장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이라는 것은 그와 비슷하게 비유의 장이라고 위대한 비유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무려 7가지나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3가지는요. 일반 대중들에게 주시는 비유고요. 3가지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앞으로 올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지배할 통치하실 천년 왕국에 대한 신비를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오늘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인데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되겠습니다. 같이 13장 1절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2절 큰 무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이걸 예상하시면 됩니다. 배는요 예수님의 설교단이에요. 그리고 해변은 모든 교회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라든지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이런 곳에서도 말씀을 중요시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교회 건물 외적인 곳이 아니라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3절로 계속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거슬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돋아나 그것들을 숨 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낳았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9절 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처럼 들리세요? 우리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들을 선택받은 자는 들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은 받아. 여러분이 대답을 많이 하셔야지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대답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7번 사용하셨어요. 전체 성경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각각 다른 상황에서 7번 사용하셨고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강조예요. 강조. 들어라라는 강조입니다. 들어라. 경청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 우리 한국말로 제가 제 마음대로 번역을 해보면 주먹입니다. 주먹. 주먹. 왜냐하면 제가 군대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이 주먹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제 형제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소대장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1소대, 2소대, 3소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1소대, 소대장, 1소대 앞에서 1소대 주먹. 그러면 1소대 원들은, 복명복창합니다. 다 같이 똑같이. 주먹! 하면서 1소대장을 봅니다. 2소대장은 앞에 옆에서 2소대 주먹. 그러면 2소대장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주먹이 되죠. 그래서 소대장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먹해서 딱 짓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요 그들에게 그럽니다. 들어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경청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같이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또 여기에서는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요. 참 주실 때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이걸 주실 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까 대답하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예수님 즉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다 나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언뜻 이렇게 구절을 보면요. 이들은 이제는 회심을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에서 처음으로 얘기된 얘기고요. 예언된 얘기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려버리죠. 배척해서. 그 이유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전해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전해지냐?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이방인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부분적으로 눈물게 된 것이라. 이제는 지금 오늘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부분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이제 복음을 못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덕에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30절,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으니까 우리가 믿게 돼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또한 지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이제는 복음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두었을까? 그것의 의미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을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로 그분께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으셔야 되죠. 머리로는 도저히,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가장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미리 아심으로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분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신비에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하지 않은 것은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다른 잘못된 거짓 교리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3장에 우리에게 비유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마음에 이렇게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비유로 해도 더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요 비유로 이 세 가지 종류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셨는데요. 여러분 안에 좋은 땅을 갖고 있으셨으면 여러분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유는요. 그런데 참 좋은 게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렵잖아요. 해석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직접 해석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셔서 우리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게, 잘못된 교리가 나올 수 없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절로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 가나니 이것은 곧 길가의 씨를 받는 자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가지나무 사이 예시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열매를 맺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더라.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셨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도 그분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분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과 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돼서 그분과 닮아되는 영적 과정이라고 하죠. 그거를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말로만 하면 그거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 번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요, 말씀을 전해 거두는 것들을 열매라고 합니다. 제가 좀 옆으로 가실까요? 좀 봤었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 항상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말씀 안 듣고 필기에만 집중한대.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면 이렇게 필기를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다 쓰긴 다 썼는데.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에 집중을 같이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요 비유를 통해서 그분께서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분께서 이것을 알아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뜻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다른 것을 탓을 해요. 남 탓하려고 많이 하고 다른 것 탓하려고 많이 합니다. 자기를 탓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또 탓해요. 아유,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건 씨를 왜 그쪽에서 뿌려? 길가에서 뿌려. 씨를 잘 제대로 뿌려야지. 그 사람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지. 그렇게 하는 사람 있고. 씨가 잘못된 거겠지. 이상한 데서 샀겠지, 씨를. 씨가 잘못된 거야, 씨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건데요. 씨와 씨 뿌리는 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은 땅이에요. 땅. 땅이 문제예요.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 마음이 어떤 땅을 갖고 있느냐. 그럼 먼저 우리 마음의 땅 안에 뿌려지는 씨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 말씀의 순종, 하나님 성경의 순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혼을 깨끗하게 하였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형제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귀에 와서 자꾸 성도들을 험담을 해요. 이렇게 와서 저 성도 마음에 안 들어. 저 성도 왜 생긴 게 저래.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악수를 해. 저 사람은 왜 좀 이상한 조직에 관련된 사람처럼 생겼어. 막 이렇게. 괜히 시비를 걸고 괜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외모를 볼 때마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외모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못 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만 마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아, 이 씨가 씨가 뭐다? 여기에 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구나.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씨, 말씀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구나. 근데 여기 이 씨는 썩을 씨가 아니다. 썩을 씨가 아니고 썩지 않을 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씨입니다. 성경은 삶을 바꾸는 씨입니다. 또 성경은 또 열매를 맺는 씨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권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은 심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씨를 뿌리면 같이 바울처럼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 내 입에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거하시는 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썩지 않으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래서 씨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없어요.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닥에서 씨를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귀중한 씨를 가지고 울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리로다. 귀중한 씨,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뿌리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천국에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 여기에 곡식 단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씨를 뿌린 게 지금 이렇게 나한테 곡식 단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아이고 기뻐라. 하면서 우리가 보상받을 때 예수님한테 보상받을 때 그 보상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성화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하나님 말씀을 다 인용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어가고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걸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대해서 볼 건데요. 땅은요. 여기 땅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땅.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땅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땅이 이제 마음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각각 여러분도 땅이 있고 다 땅이 있어요. 저도 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좋네. 에? 다 부자야. 다 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딱 보면 저 사람한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외모로 봤을 때 저 땅이 요 땅 같아요. 다 길가 같아요. 딱 보니까 왜냐면 그 이제 있잖아요. 모터사이클 하고 가죽 잠바에 이렇게 타투 이렇게 큰 거 그 탁 있고, 탁 보면 누가 봐도 이거 같아가지고, 하이, 저 사람 뭐 믿겠어? 라고 우리는 그냥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 감히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있다고?
아니, 제가 그런 경우 이제 예. 꿈을 보여주셨는데 난 그전 생각지도 않았어요. 맨날 예. 별로 너무. 근데 내가 왜 죄송합니다.
네.
성경을 그 전에 공부하고 나도 꿈도 알아주지 그때. 그래서 일단은 아, 내 마음에 전하라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전했어요. 외국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자라는 여부는 하나님에 달려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딱 비유를 딱 봐서 아니 뭐 대충 잡아서 여기까지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여기는 구원 받은 사람 그래 한 내가 복음 전하면 20% 25% 정도 믿겠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이렇게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신실하게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꼭 오늘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해도 관심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양반 또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유 난 관심이 없어. 집에 가가지고는 반일이나 해야지. 그리고 집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깐 관심만 그래? 그래? 내 천국 갈 수 있어? 아유 재밌겠다 이거? 내가 지금 뭐 좀 해야 되겠네? 나도 좀 기적 좀 해볼까? 나도 방언 좀 한번 해볼까? 막 그러면서 딱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졌다가 아유 그 관심마저도 쉽게 온 것은 또 쉽게 사라지잖아요. 금방 또 사라져고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실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요 이제 딸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좀 심하게 좀 예수님 따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아요.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근데 오늘날도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가 싫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주위 사람들한테 교회 한 번이라 간 적 있어요? 자기 교회 한 번 간 적 있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30년을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은 없으신데 교회를 가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저희 어머니는 요거에 예, 포함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있고 저희 형은 이거예요. 이거 저희 형은 교회 한 번도 안 가요. 예, 뭐 저도 안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잠깐 관심, 요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봐, 요거. 사람들은, 주중 행사예요. 아니, 연중 행사라고 해야죠. 연중 행사.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는 교회를 갑니다. 예.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가시나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신실하게 막 하고 말씀을 전하러 이제 말씀을 딱 듣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근데 교회 나오다가 이제 한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조금 나가면 아이고 하나님 저 목사님 나한테 그러는구나. 저 목사님 혹시 내 개인 사정을 아는 거야?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뭐 그러고 성도들이 구원 받고 순종하라고 하면 침례 받으라고 하면. 바로 삐쳐서 예, 교회 나가서 이제 절대 교회 다시 이제 그 교회는 안 돌아오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마음에 좋은 땅을 가져서 이렇게 좋은 땅을 가져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좋은 땅을 가졌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우리 성경 킹제임스 항상 우리가 강조하죠. 예? 흠정요? 이거 이렇게 강조해봤자 이거 성경 지나가가지고 그냥 서랍장에 놓고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 킹제임스 막 강조하고 그런 사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암만 좋아봤자 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지만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지만 이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여러분이 잘 바꾸지 않으면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도요 이게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이 경작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경작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게 경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세상화 돼버리면 이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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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빠진 경우는 신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성화되지 못한 아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너희는 아직도 고기 먹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우유를 젖을 먹냐 얼마나 답답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너희는 어떻게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성화되지도 않고 아직도 아기와 같냐 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요 마귀 세상 육신과 싸움에 지쳐서 이렇게 여기에서 좋은 땅에서 이쪽으로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에 정착하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길가 어떤 땅일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전할 때도요 오늘날에서는 그 아스팔트 뭐 시멘트로 잘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자동차 다니게 있는 그런 단어 쓰셨다면 아마 이 사람들 못 알아들 거예요. 아스팔트는 뭐야? 이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길가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다라고 합니다. 길가 그러면 뭐라고 딱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매 왔다 갔다 하는 땅. 그래서 그 땅이 굳어져서 도대체 씨를 뿌릴 수 없는 땅. 그 땅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날짐승이 와서 그냥 잡아가면 그냥 주워먹죠. 그런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중에 서로는 이런 땅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너에게 진리를 전해도 너희 마음은 단단해져서 너희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서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해석이 나와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것은 곧 길가의 씨를 받은 자라. 그래서 여러분 길가에 굳은 땅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땅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주우면 이게 심겨지지가 못해요. 여기에서 날짐승은 뭘까요? 여러분 사악한 자 라고 나왔는데 마귀, 거짓 교사, 및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갑니다. 두 번째 돌밭 보겠습니다. 돌밭 길가는 잃어버린 사람이요 아직 칭이 없습니다. 돌밭은 또 마찬가지 잃어버린 자 칭이 없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제가 이렇게 이거는 확실히 하지는 못하는데요. 제가 실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서 실족. 여러분 실족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한국 많은 교회들이 실족을 자꾸 삐치는 것을 자꾸 실족으로 해석하는데요. 교회에서 삐치는 것을. 근데 성경에서 실족은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이 사람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듣고 그것이 복음이 자기가 영접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데 못하게끔 하는 게 실족이에요. 그래서 이 손이 너를 실족해서 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 없는 게 낫다. 눈이 너를 실족하면 어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냥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족은 이것은 뭐 이건 제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제가 뭐 교리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실족은 주로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그걸 실족이라고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쓰여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칭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로 종교적인 사람들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고백하는 사람인데 돌밭이 알고 보면 돌밭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힘들면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힘들면 그럽니다. 아무래도 종교가 내 종교가 아닌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이 맞지가 않아. 그래서 아무래도 절에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조금 좀 하라고 말씀을 전해 보면 바로 이렇게 아유 기독교는 너무 이렇게 시키는 게 많네. 그리고 떠나요. 주로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군대에서는 이제 그 초코파이 먹으러 군사들이 이제 종교 행사로 교회 옵니다. 근데 조금 뭐 말씀 전하면 아휴 하라는 게 옳지 않아. 다음 주에는 불교 행사 가야지. 떡 먹으러 불교 행사 가야지 그럽니다. 왜냐면 이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이라 돌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손을 긋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면 혹시 여러분도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저도 너무 극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저 정도는 가지 말아야지. 너무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나는 저 정도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어디를 인도해도 그걸 따라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죄한 손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가시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는요 혼잡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혼잡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 혼잡하게 막는 것들이 그것을 다 가시라고 합니다. 가시 세상의 염려와 재물 속임수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자기 바빠 요새? 바쁘면 좋은 거야. 바쁘면 좋지. 그럽니다. 항상. 그죠? 왜냐면 욕이 들어오거든. 이 재물이 들어오거든. 바쁘면. 그래서 한국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암만 바빠도 이걸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받아들였는데 그걸 막는 것들이 된다면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으면 그 바쁨은 가시예요. 우리 삶에 가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자, 칭의가 없는 자, 똑같은 말이죠? 이런 칭의, 의롭다가 칭의를 받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 칭이라고 하죠.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외적으로 똑같아 보이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성화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성화되지 못한 아기 그리스도인이나 타락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게 가시나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에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부에 여러분이 좀 관심 갖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과 만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이게 뭐라고 하죠?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들어줄 수 있는 신부가 아닙니다. 그 고민이 있으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 얼마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하십니까?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걱정을 얼마나 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돈 얘기만 혹시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요, 그분께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 신실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낸다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 마음에 찔림을 주실 것을 우리가 원하고 구한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잘못된 관심, 아니 잘못된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지 비중을 두는지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좋은 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 23절입니다. 좋은 땅.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내느니라. 4장 20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똑같아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가 더 들어가요. 받아들인,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근데 누가복음 8장 보시면 또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간직하다.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총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내는 사람.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열매를, 공통적으로 열매를 냅니다. 여러분, 열매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열매는 말씀을 전해 거두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제 말씀,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예. 여기에서 아니요, 그러면 좋아요. 다 네 해주세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설교자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선포를 바르게 한다면 그래도 선포를 바르게 하고 바른 교회에 다녀서 성경적인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너무 어려워. 성경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워. 나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서 뭐가 걸리는 게 있는지. 가시나 아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에 여러분이 관심이 더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물은 속임이라고 했어요. 이게 영원하지 못합니다. 속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한테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열매는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시고 좋은 땅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열매 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번에도 그랬지만 자꾸 입에서 구원 받으면 땡 그럽니다. 여기에서 땡이에요. 여기에서 더 갈라고를 안 해요. 예, 열매를 내야죠. 좋은 땅을 가졌는데. 왜 열매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열매 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난 후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이해도 못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 이거는 좀 농담이긴 한데. 예, 그 분대에서 이렇게 소위를 다 인간을 딱 하고 딱 나왔을 때, 그 군대 학교에서 딱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훈련, 하지만 엄한 이렇게 힘든 훈련 다 마치고 딱 나왔을 때 힘들어요. 근데 딱 자대 와서 딱 보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내가 그 학교에서 뭘 공부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우리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위병소에서, 그 학교 위병소에서 나올 때, 내가 소위로 인간에서 딱 나올 때, 다 거기에서 반납하고 나왔다. 네, 내가.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나가면 다 반납하고, 네, 반납하고 가세요. 말씀은 반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듣고, 말씀을 깨닫고, 간직하고, 그 다음에 열매는 내는 거. 그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그러면 나가셔서요, 이거를 여러분이요, 또 말씀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이걸 뿌리시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고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씨를 뿌림으로써, 그래서 열매 맺음으로써 증명이 됩니다. 아직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전받아 우리가 열매 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